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는 10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0장을 끝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오늘 10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하고 기억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파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구절에 있어서 분량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까지 쭉 보면 여섯 가지 내용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어디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내시고 네 번째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질병을 고치고 또 축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파 이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사역하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두보옷을 갖지 마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을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지껏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그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여지껏 먹던 것과는 다른 것을 먹어라 여지껏 입던 것과는 다른 것을 입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꼭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지껏 제자들은 먹고 사느라 바쁘고 또 거기서 구원받아서 믿음 갖고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섯 가지 항목, 다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다르게 살자. 이제는 복음 전하며 살자. 직분 감당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 안에 중요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자로 설교를 할 때에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보냄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열두 명입니다. 그럼 여지껏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들었던 사람이 열두 명뿐이었나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은 그러면 12명뿐이었는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혜택을 받거나 구원을 누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냄을 받는 사람은 딱 12명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었다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물론 나가서 제자답게 살고 직분받고 파송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다 파송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파송은 완벽한 파송이 아니고 첫 번째 파송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파송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냄받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처음 보내실 때는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기준이 무엇이 되었든 소수의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나만 귀찮게 할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생각하면 아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은 신의를 나에게는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1,000명이면 그 중에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1,000명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명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일단 처음에 부흥을 맡기실 때, 예, 그래도 너는 가서 전도하고 너는 가서 딴 사람들 아프면 좀 돌봐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그 부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아, 왜 나만 못 살게 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나에게만 특별히 직분을 주셨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나가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이런 나를 위한 생각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복음도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심방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잘 격려하고 이런 일들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직분이야,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가,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상황 형편을 만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공회와 회당에다가 다 넘겨서 재판도 받고 채찍질도 할 것이고 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도 할 것이고 심지어 아버지 형제 또 자식들이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은 거기가 집이 되었든 아니면 동네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장소와 상관없이 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형편, 그런 현실 속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좋기만 하거나 그냥 누가 봐도 부럽거나 야 정말 내가 복을 받았어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 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싶지 않아, 나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러면 제자답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건 참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고 의미 있는 일들 중에 편안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고를 갔어요. 공고를 갔는데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이들 앞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니네 다 형편 어려워서 여기 왔지. 물론 뭐 공부를 못해서 온 애들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온 건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니네가 하고 싶은 건 다 니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니네가 지금 안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게 다 니네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해라.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고 하기 싫은 거를 해야 그래야 살 길이 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애들이 다 그랬지만 하고 싶은 거 누르고 하기 싫은 거 그거 해라.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커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일반 성도나 장로, 집사, 목사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고 귀한 일,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들은 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신 내용은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자신은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눈에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파송받아 삶을 살아가면서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할 때입니다. 눈에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주고 경제적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은 피해가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집착하면 의미 있는 삶, 보냄받은 삶을 잘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치우치지 말고 지금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품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신뢰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죠. 또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대체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주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내는 칼이다. 가족들 안에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원수됨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과 평화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선택하거나 가족들을 선택하거나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을 짊어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보다도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주신 뒤에 약속을 하셨죠. 비록 환난당하고 핍박박해를 당해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십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혹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0세가 넘어서 부름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받았으니까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태어나는 곳 순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가는 곳 순서가 없다고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주님,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열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왔습니다. 비록 결실이 많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때때로 여전히 악한 세상의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혹은 오랫동안 우리 삶에 붙어있던 못된 세상적인 습성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혹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생활이 너무 우리를 많이 지배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혹은 직분을 감당하거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등한히 하려 할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바꿔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그리고 언제나 천국을 늘 갈망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